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속속.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김덕기 아침 뉴스입니다. 정확한 코로나19 백신 시간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 국민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야 가능하다고 정부는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황영찬 기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65세 미만 요양병원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로 방문 접종이나 요양병원 자체 접종, 보건소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접종되는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한다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는 유행 상황에서도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입니다.
최종 70% 예방접종을 했을 때 항체 양성률이 56% 정도가 됩니다.
지난주 재생산지수는 1.12였고 3차 유행 기간엔 지난해 11월 1.5가 가장 높았습니다. 수도권 2차 유행 당시엔 재생산지수가 잠시 3을 넘기기도 했는데 결국 현재의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CBS 뉴스 황영찬입니다.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대장정의 변수도 있습니다. 바로 접종률과 백신 공급 상황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인데요. 이 중 접종률이 관건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일단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임상 시험을 거쳐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허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접종할 상황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공정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
정 청장은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1호 접종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첫째,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 백신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3대 변수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장과 의료기관을 통한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설 연휴 직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는 데다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도 여전하다며 아직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332명 추가된 가운데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초반에 기록하면서 확산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에 현행 거리 두기가 끝나는 28일부터 사나흘 전인 즉 이번 주 후반쯤에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한 의사협회가 국회에 수정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과 함께 백신 접종 비협조까지 언급을 했었던 의협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 조태흔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협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사기가 꺾일 수 있다며 주말까지만 해도 정부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하루 사이 기류 변화를 보이며 어제는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지난해 8월 파업과 달리 백신 접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고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총파업을 반복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의료계의 반복되는 파업 으름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법을 시도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특별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정의당은 의료단체의 도를 넘는 요구에도 한 발씩 물러선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태도가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가를 떠났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일단 복귀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이름하겠다고 밝혀서 공은 이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갔는데요. 신 수석에게 계속해서 소임을 맡길지 아니면 교체할지 문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나흘간의 휴가 끝에 돌아온 신현수 수석은 사의를 일단 거둬들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이름하며 자신은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20년 지기인 신 수석이 청와대를 박차고 나갈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최종 결정을 문 대통령에게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반응이나 입장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 하나는 신수석을 재신임하고 검찰과의 갈등 중재 역할을 다시 맡길 가능성입니다. 어제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을 그대로 유임시킨 것은 일단은 신수석에게 힘을 실은 조치로 풀이됩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이 결국 신수석을 조만간 교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권의 난맥상이 그대로 노출된 만큼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하면서 신수석을 자연스럽게 퇴장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악을 피했지만 이번 사태는 갈등의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신현수 수석이 복귀한 데에는 검찰 인사도 한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정권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팀 부서장들은 대부분 유임됐는데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집힌 것입니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검찰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총장과 검찰의 비판적 의견을 밝혀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날 감찰권에 이어서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도 남겨뒀습니다.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도 주목이 됐습니다. 이번 파동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과연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의혹들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 질문에 대부분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김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연 화두는 지난 7일 검찰 인사를 놓고 박범계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신수석과 충분히 소통했고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재청 과정을 설명하라는 야당 측 질의에는 일관되게 청와대 발표 내용으로 가름하겠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입니다.
인사한 장관님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했습니까?
인사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묻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과 청와대를 감싸는 데 주력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입니다.
어쨌든 검사 임명은 장관이 제청해가지고 대통령도 임명하시는 것이지 중간에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난해 추윤 갈등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는 점은 여권의 부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대립구도 봉합에 야권은 갈등의 고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항공기의 엔진이 부서지면서 잔해가 민가에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문제항공기는 보잉사의 777 기종으로 보잉사는 이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보잉 777기는 국내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이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성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일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보잉 777 여객기가 비행 중 엔진 고장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중에서 부서진 파편들이 공항 인근 주택가에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연방항공청은 보잉 777 항공기에 대한 검사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잉도 사고 여객기와 동일한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보잉은 해당 기종이 전 세계에 128대가 있지만 모두 운항이 중단됐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보잉이 운항 중단을 요청한 항공기가 모두 29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 16대, 아시아나항공 9대, 진에어 4대 등이지만 일부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여객 수요가 줄면서 운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나머지 항공기의 운항도 중단했고 대한항공은 곧 조치 예정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같은 계열의 엔진을 사용하는 여객기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하는 사건이 있었던 일본은 정부가 이들 항공기의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CBS 뉴스 장성주입니다.
이란 정부가 한국 내 동결자금의 이전 및 사용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와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압둘 나세르 헨마티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테헤란의 한국 대사관에서 유정현 대사를 만나 한국 내 동결자산 사용 방안에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정부 홈페이지에도 합의 사실이 게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이란 동결자금 해제 문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이란 정부의 협상 타결 발표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즘 금만큼이나 귀한 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입니다. 이 비트코인 한 개당 최근 6,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3년 전에 불거졌었던 가상화폐 광풍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 홍영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1조 7천억 원어치를 사고 결제 수단으로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은 단숨에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초 830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지난해 10월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어제는 6천에서 6,500만 원을 오갔습니다. 3년 전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2018년 초 최고점보다도 3배가량 높은 가격입니다. 당시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인이었던 것과 달리 기관과 기업들 일부가 투자 주체로 나선 것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투자 규모도 커졌지만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구조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여전히 법적으로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통신 판매업자입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내년부터는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20%를 소득세로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내고 규제가 있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금융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김덕기 아침 뉴스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기상청 연결해서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수경 기상 리포터.
네, 기상청입니다.
예, 오늘 아침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영하권의 수온주를 보이면서 철원은 영하 8도, 파주 영하 5도, 서울 영하 3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진 기온인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 이상 더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겠고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속초의 기온은 5도, 청주 6도, 광주 8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강원 영동과 동해안, 경상도 지역에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도와 남부지방 지방에 비나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어서 건조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 남성의 이른바 수영 귀순 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CCTV에 네 번이나 표착이 됐었고 알람까지 울렸었지만 군은 왜 경계에 실패한 것인지 명확한 규명과 해명이 필요한데요. 경계 감시 장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안일하게 대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민이 군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김덕기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